제 노비어노 라이프의 써니,
한샘,
주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할까?
야, 해.
야, 예.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또 네. 뵙는.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그동안 뭐, 누구랑
그냥 토크해야지.
아, 저기 맞아. 스티븐이 있었지?
그치.
빈자리가 이렇게 느껴지지
저희
않았지?
빈자리를 스티븐 씨가 열심히 잘 메꿔주시고.
별로 네. 안 느껴졌는데.
아, 저 여기서 이제 노비어 노라이프에서 이제 잘렸는 줄 알았어요.
일단 우리 주민 씨 축하해 줍시다.
네.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쉬웠겠지만 이제 달리는 주모가 아닌 진정한
네, 양조사의 길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어떤 프로의 길을
네, 이제 시작한 예, 아장아장 걷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죠.
아가.
예, 어디라 그랬죠?
아 이거 공개도 되나요?
공개되죠.
더 팟캐스트니까요.
부스.
더 부스.
예. 판교 브루어리에서 예, 이제 일하게 됐습니다.
더 부스를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더 부스 하면은 아, 지금은 전국에 9개 매장이 있지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건대 쪽에 하나 있죠. 그다음에 해운대에도 있고 뭐 경리단은 거기가 이제 1호점이죠. 그다음에 이태원 그 루프탑 쪽에 있는 예, 거기도 하나 있고
그 뭐 더부스 하면은 뭐 대동강 맥주가 맛없다. 아, 그 영국 예. 그 이코노미스트
그분 다니엘 튜터. 네. 그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부.
아, 부부.
사장님
사장님
비어포기스인가? 그분인가?
그죠.
아, 네. 그 원래 은행원이셨다. 금융인이셨는데
금융인이셨고 그 아내분께서 한의사.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세 분이 이제 같이 이제 동업을 해서 예, 더부스가 생겨났죠.
그러면 판교에 있는 거는 브루펍이에요?
아, 토요일 날에는 개장을 아까 그러니까 그 브루어리를 오픈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예, 이제 뭐 그 현장에서 바로 이제 탱크에서 바로 꺼낸 맥주를 맛볼 수 있게끔 오픈한다고 들었어요.
판교에 있는 거는 펍은 아니고 브루어리만 있는 거고.
네, 브루어리만 아, 있는 거고요.
그렇구나.
대신 이제 토요일 날 제가 듣기로는 토요일 날 이제 일반인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뭐 이런 통 하나를 들고 와서 예, 아예 한 병씩 사간다고 들었어요.
아, 이렇게 뭐 예. 테이크아웃
약간 테이크아웃을 해가는 거죠.
그라울러 같이
예. 테이스팅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이야, 그럼 거기 이제 맥주 만들러 가는 거예요?
네, 8월 1일부터 이제
우와,
출근을
대단하다.
할 예정입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커리어 체인지를 네. 이렇게
7년간의
와,
기자 생활을 기자 마치고
기자였는데 그치?
정말 좋은 회사였잖아.
근데 더부스의 네. 어떤 그런 비슷하네. 그분들도 원래는 뭐 금융원 이러다가 갑자기 맥주 하신 거랑
맞아. 그렇죠.
주민 네. 씨도
제2의 인생을 살게
네,
됐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네 그 나이 때 한번 해줘야 돼 커리어 체인지를.
네,
100세 시대입니다.
제가 뭐 결혼할 수 있어서 아마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인생의 큰 변환점에 내가 제 격겸을 찾아가게.
어쨌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맥주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LTK의 아이언 마운틴 IPA를 한 잔씩 하면서
네, 트위스트 네. 만자니타
따보겠습니다.
맥주가 좀 미지근한데.
캐스케일이야.
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가 끝나고 쏘겠습니다.
맛있다.
역시
좋네요.
써니 씨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저의 일거 일투 소극은 SNS에서
페이스북에 다 올라온다는
뭐 최근에 뭐 맥주 뭐 이슈 뭐 행사들이 많아서 행사들 뭐 빅토리 그 브루어리 그 런칭 행사도 다녀오고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캐나다
갔다 오면서 갔다 오자마자 뭐 재즈 페스티벌도 갔다 오고
바쁘게 지내셨네요. 뭐 미국에서 그 공수해온 술 먹을 시간도 없었겠어요, 그죠?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엄청 놀라다녔더구만. 보니까 갔다 오자마자 우리 콜비 챈들러 그것도 했고 재즈 페스티벌에다가 뭐 각종 콘서트에다가
안 떠는 데가 없죠. 몸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죠. 아유 그래도 써니 씨 덕분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 우리 맥주 업계 소식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아 그리고 뭐. 맥주 페스티벌도 다녀왔고 우리 거기
GKBF
또 다녀왔고 네. 뭐 맥주 뭐 소믈리에 분들이랑 또 맥주 마시는 시간도 있었고 되게 즐거웠죠.
바쁘게 아주 즐겁게 잘 지내셨네요.
네, 자, 맥주 마신 시간도 없어요. 요즘에 또 신상 맥주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나도 맛봐야 되는데.
아니 그거를 다 맛을 보고 싶은데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보시다시피 제가 맥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잘 알죠.
그래서
네
요즘에 완전 화이팅입니다.
네.
메르스 화이팅. 때문에 여러분 예.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맥주 먹고 예. 바이러스 네. 이겨내자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좀 잦아들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한샘 오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많이 먹었어요, 맥주를. 계속 뭐 최근 뭐 데미스 소믈리에들 모임도 있었고 막 그 모임만 가면 개가 돼가지고 술 먹고 좀 그렇고
나도 한번 따라가봤는데
장난 아니죠?
그날 얼마나 놀랐어. 바쁘셨는지 얼굴에 이미 다 나와있어요, 지금.
진짜 놀랐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아, 그래요? 어느 정도인데요?
이 정도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포라이빗 시음에 좀 초청 받아서 좀 여기저기 좀 시음도 좀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빅토리 저기 브루어리의 빌 코발스키도 만났었고 그 다음 날엔 또 슈나이더 또 엑스포트 이사님 또 프라이빗 모임이 있어서 거기 또 가서 또 만났었고 하여튼 일주일에 계속 한 3, 4일은 계속 그런 모임들이 있어서 생계와 상관없이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아 최근에 이틀 연속 포금하고 한 이틀 쉬고 그러고 있는데 뭐 저희 데몰린스 소믈리에 중에서 저기 원장님이 계시는데 병원 원장님 적당한 음주는 차라리 좋다. 좀 과만 하자면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요.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우리 이슈를 얘기하면서 좀만 조금씩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들 맥주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냈네요.
그러네요.
주미 씨는 와 8월 1일부터 나가게 되면
네 지금 인수인계 하느냐고 좀 바쁩니다.
진짜 바쁘겠다. 그죠? 적응도 해야 되고
저는 그냥 브루어리 옆에다가 바로 원룸 하나 얻어갔고요. 전 거기서 살 거예요 이제.
아 부럽다. 난 니들이 부러워.
내가 양조장에서 살아버릴 거야.
유래에게 가정이 있으신 분이 약간 되게 한숨을 딱 내쉬면서 하니까 정말 뭔가
그렇죠. 네. 쓸쓸한가.
하여튼 뭐 그렇고
그러네요.
네.
첫 번째 코너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오늘 원래는 저희 녹음실이 저희가 원래 가난한 저기 팟캐스트잖아요.
히피.
그렇죠.
녹음실도 없고
맨날 옮겨 다니다가
오늘은 과감하게 우리가 돈을 내고
투자했습니다.
돈을 네. 받는 게 아니고
네.
돈을 꼬라받고 홍대 녹음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와우.
이것도 얘기해 줘야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이름이 버블껌 사운드라고.
버블껌 사운드.
껌.
예전에 막 이렇게 합주실이 유명한 데였어요. 네, 이렇게 팟캐스트 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우리 네. 맨날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네. 마이크 하나 갖고서는 메르스 막 전파시키면서
아니 에어컨도 나오고
에어컨이 아주 솔솔 나오면서
와 너무 좋아 여기.
각자 한 명당 이렇게 마이크를 가질 수 있다니 참 오늘은 많이 발전했네요.
돈이 최고야.
아,
돈이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좋아. 계속 우리가 여기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네. 녹음하는 동안 좀 즐기고 저희가 돈을 꼬라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뭘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겠죠.
네네 그렇죠.
맥주에 대한
노비어 라이프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원래는 여기도 스폰을 해주신다는 얘기 있었는데 저희가 고사했습니다. 왜냐?
초심을 잊지
말자. 우리가 맥주를 후원을 받으면 맥주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안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한 150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마이크 사주신다는
네. 150군데.
진짜로 우리가 다 거부한 거야.
나만 몰랐던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
언젠가는 저희도 이런 네. 스튜디오 하나
예, 가는 날이 오겠지요.
마이크 하나만 있어서 좋겠다. 오늘은 우리가 할 얘기들이 좀 있는데 원래 그 팟캐스트 아니 팟캐스트가 아니죠.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다음에 무엇을 얘기를 할지 보통 예고를 하고 방송을 하는데 써니가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초심을 잃어가지고 최근에 올린 그 빅토리 그 빌 코발스키 인터뷰를 올려서 제가 좀 뭐라 그랬어요. 영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들으란 말이냐고. 그래서 오늘 다시 셋이 방송을 하면서 다시 한번 초심을 갖고 오늘 할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비어 이슈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오늘은 써니가 미국하고 캐나다 갔다 오면서 네. 정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그 펍을 그쵸. 다녀왔잖아요. 내가 봤을 땐 미친 줄 알았어. 막
기억이 안 나요.
거기를 안 그래도 남자친구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남자친구 드라이버 시키고
컵 네, 뭘, 기사
기사 시키고
기사 시키고
컵 다닐려고 갔어 보니까 거의 탈진한 상태까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디빈트 더 비어에서 바이스 비어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바이스 비어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죠. 그렇게
우리 언제 또 녹음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시간을 오늘 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그죠?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한 주가 아니라 최근에 맥주계 소식, 핫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비어 톡톡!
자, 어떤 것부터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5개 정도 이슈를 잡아왔거든요. 그냥 얘기해볼까요?
네,
자연스럽게?
네.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 드디어 브랜드 펍이, 브랜드 브루, 아니, 그 브랜드 그 외국 펍이 오픈을 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미켈러라고.
미켈러. 예. 코리아. 해서.
미켈러
서울인가요? 네.
없이 맞아?
죄송합니다.
아니 본인 회사
사장님 바빴습니다.
이런 거 면접을 안 내보내나? 면접할 때 인터뷰에
이거 잘라주세요. 네. 계속 진행하시죠.
예, 미켈러 브랜드 펍이 오픈을 했어요. 네. 가로수길 그 신사동에
어제 했었죠.
네, 아 이거 언제 방송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오픈을 했죠.
아, 네네네. 최근에 오픈을 했죠.
네, 열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갔다 와보질 않아서
토요일 날
세 명 다
들은
갔다
소문에
않아서.
의하면
네, 토요일 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오픈을 한다고 미리 이제 공지를 했었는데
페이스북에 공지했었죠.
네네. 네. 선착순
300명.
그, 아니, 300명은 아니고 300 잔을 프리 드링크를 주겠다. 그게 이벤트였어요. 빅 이슈였는데 무슨 저는 이제 그날 일이 있어서 그 중계로만 봤거든요. 페북에 네. 이제 올라오는 사진들만 보니까 네. 뭐 4시 좀 돼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근처에 줄 서 있고 거의 무슨 뭐 애플에 신제품 나오면 사람들 기다리잖아.
공짜라는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요. 우리 맥덕들이 다 거기로 몰려갔군요.
공짜라 그걸로 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좀 역사적인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그렇죠.
그런 예 공식적으로 그 브루 펍 그렇죠. 아, 브루 펍은 아니고 한 브랜드 펍이 런칭한 거는 처음이니까.
미켈러의 이 유명세를 이제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죠.
그 디자인도 되게 멋스러워요. 그 우리나라 그런 저고리 있잖아. 그 뭐 한복을 입고 약간 그런 컨셉의 그 헨리랑 셀리 그 캐릭터가 막 이렇게 바깥에 대문에 이렇게 있어요. 상징처럼.
그렇군요.
근데 겉으로 사진으로 봐서는 되게 괜찮은 시도인 것 같아요. 30까지 탭이 아예 쫙 이렇게 예, 널려 있고 그 30까지잖아요. 그 맥주 이름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날 다 그냥 번호만 불렀다는 1번 주세요. 30번 주세요.
30번 주세요.
20번 주세요. 번호 그게 300주아니 저는 300명한테 한 사람당 하나씩 먹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선착순으로 한 잔을 먹잖아요. 그 빈 잔을 가지고 줄 서서 또
먹었다는.
그러니까 300잔이 딱 그 뭐 포스 기계가 있던 뭐가 있었겠죠. 카운터 하는 게. 그래서 그거 딱 끝나면은 이게 마감했다고. 근데 5시에 시작했잖아요. 한 1시간 반?
1시간 반 만에 거의 300잔이 돈 났다고. 돈 났군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못 먹는 거지. 나는 맥주 되게 천천히 마시잖아.
그러니까
200ml, 250ml짜리여도 아마 이렇게 도수가 좀 높거나 뭐 이러면 되게 천천히 마시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은 진짜 한 잔 마시고 됐는데 만약에 진짜 헤비 드링커 그 맥주 잘 마시는 분들은
그냥 완샷하고 바로 또 뒤로 가서 줄 서고 또 마시고
어쨌든 재미난 행사였던 그렇겠네요. 것 같아요.
못 가서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한번 우리 더부스에 우리 주민 씨가 있으니까 네. 주민 씨를 한번 끌고
할인 되나요?
아,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할인 말고 우리가 가서 한번 그 할인도 중요하지만 정식으로 한번 소개를 받으면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겠네요.
아니면 우리 아이폰으로 또 녹음하지 뭐.
나 아이폰 녹음하면 되지 뭐 가서. 아,
좋네요.
거기 이제 원래 비어포기스 테이스팅 룸에서 매니저 했던 이남경 매니저님이 이번에
내신 거죠.
이번에 그쪽 오픈하면서 미켈러 서울 오픈하면서 그쪽으로 옮겨가셨어요. 미켈러 쪽을 예. 하시는데 이번에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 그분 한번 인터뷰하고 싶어.
미켈러 거기 가셔서 교육을 받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코펜하겐에 덴마크의 코펜하겐 미켈러 거기 펍에 가셔서 직접 교육도 받고 미켈러 방콕도 가고 아예 투어를 하셨더라고.
취직해 그냥. 취직하면 되지 뭐 과감하게.
우리나라의 미켈러 전문가가 되시겠네요. 그러면. 그죠?
그러게요. 아, 네, 되게 부러웠어요. 항상 인스타그램 보면서 우와 여기가 코펜하겐이구나.
그랬군요.
과감하게 한번 나중에 써니 씨는 도전해 보는 걸로.
절 써주실까요?
아, 써니 씨면 가능하죠.
어쨌든 우리가 갔다 오진 못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조만간 한번 시간을 내서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인터뷰도 좀 따오고 그래서 한번
클로링 해야죠.
다녀오신 그 얘기를 들으면 좋겠네요.
다시 저희 웹사이트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한번 여기서도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미켈러 서울 해주실 거죠?
안 해주면 주민씨 테러 하면 되지 뭐.
네.
뒷골목 끌고 가가지고 그냥 맨날.
아직 그분 만나 뵙지도 못했습니다.
아, 이거 대표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가?
아, 그럼 대표님께.
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두 번째 이슈 뭐 얘기할까요? 우리 얼마 전에 빅토리 브루어리 그 다녀온 거 얘기할까요?
네.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가 집에서 그걸 다시 녹음하기도 뭐 했고 빨리 저희 노비언우 라이프 청취자분들한테 현장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편집을 했죠. 급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냥 다 보냈어요. 스티븐이 그냥 영어에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저기 그 핵심적인 내용만
기어 마스터 클럽 웹사이트
핵심적인 내용과 핵심적인 자막만
너무 자막만
해서 올렸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예, 다른 얘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요약을 너무 잘하셨어.
사실 그래서 팟캐스트 아직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말이야.
아니 너무 편집을 잘해주셔서 그거 다 봤더니 팟캐스트 듣다가 네,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비토리 맥주는 전 처음 먹어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미국 맥주를 이렇게 막 찾아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나오면 먹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가서 이제 테이스팅도 했고 처음 먹어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제 비토리 맥주들이 그 이스트 코스트, 이스트 코스트의 이제 미국 이스트 코스트 맥주의 그 뭐라 그럴까? 그걸 그대로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웨스트 코스트가 이제 홉하고 약간 그 열대과일 시트러스 쪽이 좀 이렇게 강력하다고 하면 이 이스트 코스트 쪽은 그 맥주가 처음 이제 미국에 들어온 쪽이 그쪽이거든요. 특히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가 처음 이제 동부 쪽에 들어왔던 쪽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유럽 쪽의 스타일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 빅토리도 보면 펜실베니아 있잖아요.
네.
펜실베니아 있고 딱 먹는 순간에 이제 확실히 웨스트 코스트와는 다른 어떤 그 몰트 백본이라고 하죠. 몰트의 홉이 분명히 있긴 한데 홉이 첫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 뒤에는 이 몰트의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뼈대들이 남아 있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제가 이제 나중에 팟캐스트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물어본 것도 대부분 그거였어요. 빌 코바스키한테도 그런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할 때 역시 밸런스. 처음 먹어봤는데 두꺼비 맥주를 근데 뭐 향이나 이런 데서는 베리향도 느껴지고 시트러시향도 느껴지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맥주의 백본이 형성하는 거는 몰트가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유행한 어떤 그런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니까 홉이 아주 그냥 막 홉 향이 굉장히 많고 시트러시향이 많이 나는 어떤 그런 스타일과는 좀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뉘앙스가 다른 거에는 그 스타일, 그 빅토리 맥주만의 어떤 그 뒤에 있는 철학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빅토리 스타일로 어떤 현재 트렌드가 된 다른 스타일과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핵심을 주면 다시 제가 약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빅토리 맥주는 전반적으로 몰트의 백본이 네.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현재 굉장히 스러시하고 호흡이 강한 그다음에 좀 크레이지한 어떤 아메리칸 그런 마켓에서 어떤 경쟁력을 낼 수 있는지.
The question, as close as we understand it, is about the difference in flavor of Victory beers you have tried versus some American IPAs that you may have tried. It's very important when drinking our beers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malted barley. In our brewery, we use only malted barley from Germany, and that German malt is coming from a small family producer near Bamberg, Germany. And that malt is only the two-row form. And so, to us as brewmasters, we're hoping to achieve tremendous hop impact, aroma, bitterness, but always with malt substance, balance.
Yeah. But do you think it's a little bit competitive, you know, compared to between other American IPAs? Because, you know, I think the American market is going crazy because a lot of hops rather than wood. But, you know, based on your, I tasted beer, but your beer has a little wood backbone. But do you think it's a little competitive? Because in the Korean market, you know, lots of hop beer going popular.
Yes. Tha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you ask, because hop bitterness has a very strong, severe impact on the tongue, and it makes an impression. So if our beers are more balanced or more tempered, maybe we're not making such a big impression. The thing I would say about that is, if all you want is bitter in your beer, would you ever go to a restaurant and ask the chef to make the most salty dish he could possibly make? You wouldn't do that. So balance is important for the full spectrum of flavor.
So your philosophy is balance.
Philosophy is balance.
저번에 네,
콜비 씨가 말하는 밸런스랑 빌 코발스키가 말하는 밸런스랑 좀 다른 것 같다.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다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대답은 똑같았어요.
근데 예, 밸런스가 여러 가지 의미가
그럴
있잖아요.
수 있죠.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여러 이제 브루어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는 홉덕이라고 해서 홉이 많이 들어간 맥주를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역시 그런 브루어리나 그런 어떤 브루어들도 역시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께서 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빌 코발스키 같은 경우도 자기의 맥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밸런스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가장 좀 인상이 깊고 뭐 맥주 왜 이제서야 이제 한국에 들어왔냐 뭐 얘기했는데 뭐 그거야 제다가 들어왔겠죠. 뭐. 제다가 이제 뭐 돈 되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브루어리들이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크래프트 맥주의 성장세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자국도 신경 쓰기 힘든 거죠. 자국의 디스트리뷰션을 신경 쓰기 힘든 가운데서 이제 해외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여력이 네. 없었는데 근데 최근에 미국의 크래프트 브루어리 쪽을 좀 보니까 이제 자신들도 미국 내에서 점점 이제 포화 심각한 경쟁에 직면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쪽에 많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이런 미국 쪽 크래프트 비어 스타일을 굉장히 이제
선호하죠.
선호도 하고 이제 발전되는 시장 토대가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저희 이제 한국 쪽도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
뭐가요?
그 빅토리 브루어리 훌륭한 맥주 회사인데. 네.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오는 시기가 과연 좋은 것인가. 너무 요즘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렇지 않아요? 한승 오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요즘 또 다른 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확실히 이게 바틀 시장은 한국의 지금 국내 규모보다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바틀의 규모는. 그러니까 한국에 아직은 맥주 시장이 저는 이제 걸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틀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바틀을 사서 먹는 어떤 그 수요나 니즈에 비해서
맞죠.
바틀 수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정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바틀을 유통시킬 채널이 아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 이제 판매량에 있어서는 아직 이제 바틀로 수입해오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태그 쪽으로 가져오신 분들이 오히려 좀 더 재미를 보는 왜냐면은 맥주를 이제 먼저 내가 눈 주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쪽에 태그가 들어오는 것들이 먼저 먹으려는 성향도
펍에
있고
펍에 가서 이제 드래프트로 그렇죠. 마시는 성향이 더 그렇죠. 높다 더 보니까 있죠. 맥주는
특히 얼리 어댑터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태그 쪽이 좀 더 그 난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토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이제 바틀도 중요하지만 케그 쪽을 통해서 이제 빅토리 맥주들을 주로 다룰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그 채널하고 이 바틀 채널 완전 다르거든요. 맥주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BTR 쪽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많이 고민할 것 같고 결국은 뭐 맥주가 한국에 들어온 이상 그 이후는 이제 수입사의 마케팅이나 이제 채널링의 이제 이슈로 돌아가니까 많이 고민한 만큼 근데 이번에 BTR에서 이제 빅토리를 수입하기 굉장히 많이
공을
많이 들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맥주 기본 빅토리가 뭐 유명한 데라면서요.
그죠, 유명하죠.
그 이 빌이라는 그 창립자 이분이 창립자잖아요.
창립자 겸 브루어.
헤드 브루어. 네, 브루어.
아, 요 빌 코와발스키 요 사장님의 그 와이프께서 한국 사람이세요?
아, 네, 십몇 년 만에.
근데 오랜만에 오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켈러도 미켈러 오빠가 생긴 게 미켈러가 굉장히 그래도 한국에서 굉장히 잘 돼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관광의 한 명소? 같이 방콕에 가면 미켈러 오빠를 가는 것처럼 서울에 오면 미켈러 서울을 간다 뭐 약간 그런 루트 뭐 이런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게
모양이네요.
있으면 상징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잖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호기심이라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곳이니까 왜 갑자기 미켈러 얘기로 돌아갔지?
네. 그러니까.
빅토리도 그런 거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빅토리 그건 이제 뭐 BTR 다해서 하시고요.
네.
하여튼 네. 맥주는 굉장히 좋았고 직접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주민 씨가 한번 와서 직접 궁금한 거 물어봤으면 부러워로서 그때 네네. 콜비 챈들러도 씨도 그렇고 예, 빌 코발스키도 그렇고
참 너무 중요한 바쁘세요. 시기 때 네.
저희는 다 명함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명함 가지고 있지롱.
저도 갖고 있지롱.
네. 가슴에 석탄만 지금. 가득 차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오면은 한번 같이 주민 씨의 통역으로 한 우리가 한번
네.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달리기를 네.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그거 뭐지 빅토리 브루어리 런칭 행사 다음 날 또 한샘 오빠는 또 특별한 곳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슈나이더라고 오늘 만약 바이스비어를 얘기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브루어리죠. 근데 슈나이더 다들 아시죠? 슈나이더 바이스비어. 네. 슈나이더는 기본적으로 현대 스타일의 바이스비어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 바이스비어. 그리고 바이스 도펠복, 바이첸 도펠복의 원조, 창시, 또 그 바이 그죠? 다이치첸 아이스복의 창시를 한 곳이라서 밀맥주 역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곳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나셨죠?
슈나이더의 엑스포트 이사님이 한국에 하루를 들리셨어요.
하루. 여자분이시죠?
여자분이시고
미모에
굉장히
이쁘시던데
굉장히 이쁘시고,
되게 이쁘시더라고.
그분이 오셨는데 뭐 제가 운이 좋게 초청을 받아서 그 데멘스 비어 소믈리에 몇 분들 동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최초의 시설원 서티피케이트 시설원 비어 서버 말고 그 손봉균 씨하고 같이 같이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뭐 슈나이더 이제 탭 5, 6 그다음에 뭐 7 먹고 탭 X에 관한 얘기 좀 들었고 근데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제 슈나이더 같은 경우가 성장 정책이 정말 스텝 바이 스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급격한 성장, 어떤 돈을 보고서는 맥주를 만드는 곳이 아니고 정말 그 자신의 퀄리티를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정말 시장을 점유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맥주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충족시키는 맥주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프라이드가 강한 굉장히 양조장이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수입을 진짜 이만큼 해줄게. 너네 슈나이더 브랜드를 우리 한국에서 정말 최고로 만들어줄게. 막 뭐 팝도 만들고 해준대. No. 우린 싫어. 우린 싫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뭐 에딩거나 파울라면 더 비싸. 근데 그 비쌀 수밖에 없어. 왜 더 좋은 퀄리티와 우리가 더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게 노력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뭐 웨팅어에 싼 거 먹어. 그러다가 가끔씩 정말 좋은 거 먹고 싶을 때 그렇게 먹어주면 돼. 이런 그 철학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멋지다.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만 독일에서 이제 밀맥주는 다섯 번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지만 우리는 최상의 맥주를 공급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뭐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또 한번 만나기로 했고 아니면 저희가 한번 독일을 가면 슈나이더 브루어를 직접
독일.
예, 슈나이더 이제 뮌헨에 있거든요. 뮌헨 바로
뮌헨. 그분 뮌헨인가요?
그분 막 말도 타시고 그러더라고. 우리랑 삶의 질이 달라.
말을 타세요.
근데 하여튼 독일에 오면 같이 직접 한번 저기 투어도 시켜 주신다고 했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군요. 내년에 독일 가야 돼. 내년에 그 600주년?
맥주 순수령.
아, 예. 그렇죠.
600주년인가 그렇죠.
오늘 바이오스비어를 하면은 그 얘기도 잠깐 할 건데 하여튼 다음에 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뭐 같이 한 만나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남았는데
네.
한 가지 더 생각나서 세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바네하임이 이제 바네하임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릉동에 있는
네, 브루펍이죠.
브루어리.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한참 이제 브루펍 붐이 불었을 때 이제 시작한 곳인데 그때 저도 많이 여기저기 맥주를 많이 마시러 다녔는데 많이 사라졌어요. 그때 브루펍이 시작했던 곳이 몇 군데가 남아 있는데 바네하임은 그 중에서 공릉동이라는 굉장히 그 외진 곳에서 11년
외진
동안
네.
기염을 토했다고 할까? 그때 유지를 해온 곳이에요.
11년 동안
네. 역사가 살아있는.
네.
그래서 저번에 이번에 토토맥에서 그 방송을 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바네하임 대표님 겸 헤드 브루어이신 김정아 대표님.
네, 정아 씨는 저랑 뭐 굉장히 친한 사이고 뭐 평상시에도 연락 주고 받는 사이인데
소맥 먹는 사이.
근데 제가 정아 씨 바네하임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아 고생을 진짜 많이 했겠구나. 정말 그 여성 브루어로서 육체적인 노동도 하고. 가게도 관리하고
네.
맥주도 만들고 하면서 딱 보는 순간이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그 헤드북 브루어 양조장을 딱 보는 순간 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으로 스트레스
그러니까요.
받았을까.
아직 못 가봤는데 곧 가보려고요.
저는 따로 다른 장소에서 한번 뵀어요.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한 30분 정도 나눴는데 정말 존경심이
30분이나?
네. 그 실험 양조 하시느냐고 예, 그 양조하는 데서 이제 만났는데
온택에서?
네. 그래서 만나갖고 얘기했는데 아 정말 제가 롤모델로 삼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롤모델로 삼아도 괜찮은 네네. 분이고 하여튼 그 바네하임이 다음 주에 1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감사 뭐 기념품도 준비하고 특별 맥주도 이제 준비해 가지고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다음 주에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다음 주에는 무조건 단의 하임을 한번 가시는 네, 거를
네, 방송이 언제 가십시다.
네, 뭐 저희가 어쨌든 뭐 팟캐스트나 아니 저기 뭐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저기 페이스북 저 웹사이트 통해서 네, 네. 알릴 건데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바네아임의 그 프레야하고 노트에이를 딱 마시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이건 진짜 여성이 만든 맥주들을 문화를 아, 마셔봤어요. 혹시?
섬세함이 느껴지나요?
전 내일 모레 갑니다.
정말로 아, 이 맥주는 여성이 만들었다는 것을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리고 네 가지밖에 안 들어가요. 다른 거 안 들어 물, 몰트, 홉, 효모. 아. 그 이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그 페일에일 스타일이거든요. 프레야는 그런데도 그 꽃과 바닐라와 이런 그 캐러멜과 이런 풍미들이 싹 올라오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제가 벌써? 양조장에 가서 이제 그 그린비어를 먹어봤어요. 영비어, 영비어, 네. 영비어를 먹어봤는데 영비어에서도 그럼 똑같은 향이 나는 거를 보고 아, 이 양반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빨리 가야겠군요. 네,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약속 있으면 바네아임을 꼭 가서 축하해 주시면.
네, 꼭 뭐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네. 일요일만 휴무래요.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가시면
네네네
느낄 수
모임 같은 거 있으시면 네, 모임 공릉동에는 반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듣고 왔다 그러면 제 이름 파셔도 됩니다. 제 이름 파셔도 되니까 가서 드시면 그다음에 거기가 그 안주가 안주를 하신 셰프분께서 정말 맛있는 안주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푸드 페어링까지.
네.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그러네요.
이런 곳은 제가 독일에 가서도 많이 느꼈지만 독일에 가면 400년 된 500년 된 브루펍들이 있거든요. 저도 몇 군데 가봤었는데 이런 곳은 솔직히 이제 대대손손 이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단순히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곳이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거기서 맡게 되는 곳은 서울에 나중에 뭐 한 20년 된 명소로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곳이 나중에 독일처럼 한 400년 된 브루펍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바네아임 축하드린다고 한번
네.
네 11주년 축하드립니다.
바네아임 11주년 축하드립니다. 가고 그 다음 이슈
예 마지막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빨리빨리 네.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데멘스 브라우라이터라는 과정이 한국에 생겼어요. 만들어지는데 네, 네. 그 저희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맥주 양조 책임자 과정으로서 이제 맥주 양조뿐만 아니라 전반 네. 위생 및 이제 뭐 서빙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과정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네.
780만 원이고요.
근데 한 이제
이게 한 달 과정이죠. 근데 이제 저한테 뭐 제가 데멘스나 아니면 여기 이거 브루웍스 관계자 아닌데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왜냐면 데멘스 독일리에는 이 과정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정식 과정이냐라는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셔서 왜 하고 싶은데 왜 하고 싶은데 주민 씨가 하고 싶은데 못 해가지고 기침이 나는 것 같아. 맥주 한잔 하시고. 근데 여기가 독일 과정은 없는데 이게 한국 과정으로 생기는 건데 근데 모든 비용하고 모든 과정 커리큘럼은 다 독일 본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정이 되는 거죠?
인증되죠. 예, 디플롬 과정이에요. 디플롬 과정은 이제 그 마스터 과정 바로 밑에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디플롬 브라우라이터 과정이기 때문에 인텐시브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빡센 과정이 될 것 같고 받으면 이제 데멘스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했는데 그 얘기를 갑자기 생각나서 하고 싶네요. 그 우리 필스너리테 긱스처럼
네.
그
바이언슈테판
바이언슈테판 그 긱스를 하더라고요.
네 모집을 하고
모집을 있더라고요.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정을 쭉 봤더니 필스너리테 긱스랑 똑같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국내의 몇몇 브랜드 이제 수입사 사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솔직히 들었어요. 필수적으로 이렇게 긱스를 따라해라.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네, 그때 오빠 얘기했잖아.
효율적인 어떤 그 마케팅 과정이다. 마케팅 어떤 그 전략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바이언스테판에서 아주 똑같이 하더라고.
너무 똑같아.
완전 똑같더라고.
이름은 근데 좀 다른 이름이 또.
약간 조금 긱스는 아니고 좀 다른 건데.
아니야, 좀 약간 무슨 뭐지?
우리가 옛날 같았으면 신청했을 텐데 이제 지금은 굳이
알거든 그 과정을 알
가정도 알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금액주만을 먹기에는 너무 많은 맥주가 있어서 신청 안 할 건데
더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맥주를 처음 접하시거나 맥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우리 때는 필수는 이렇게 한 종류였지만 바이엔스테파는 뭐 바이스비어도
되게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필수도 있고 비투스도 있고 도펠복 바이젠도 있고
곱바이젠도 있고 하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니라고 해서 한번 여기에서 미리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최근에 핫 이슈 있었잖아요. 이마트에서 수입 맥주를 풀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풀었어요.
이마트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마트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AB 인베브 OB에서 근데 작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기 OB에서 발표를 했어요. 프리미엄 수입 맥주를
하겠다.
크래프트 비어 씬이 요즘에 하도 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AB 인베브 되게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1위 1위.
그렇죠.
예, 세계 1위.
그 웬만한 크래프트 비어 최근에 많이
인수도
했고 몇 배까지 맥주를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근데 나는 오비 인베 그 저기 인베브도 그렇고 그 이마트의 공격적인 어떤 그런 맥주 판매에 대한 그런 정책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 왜냐하면 그 이마트 일산에 오네 오픈한 거 있잖아요. 이마트 타운이라고. 진짜 크거든 진짜.
트레이더스인가?
트레이더스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있는데 거기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는데 내가
거의 무슨 코스트코인가요?
코스트코랑 똑같아.
아 그런 창고형 돼 있는.
근데 이번에 앵커 스팀 비어랑 그 다음에 그 리버티 A라고 포터도 좀 박스째 갖다 놨고, 근데 그 뒤에 굉장히 다양한 수입 맥주들도 있고 이마트 가도 뭐 다 있어. 굉장히 자기네들이 직접 수입하는 맥주는 박스 이렇게 위에 박스로 팔고.
네.
근데 그게 아마 뭐 다른
낱개로도 살 수 있는.
낱개로 살 수도 있고.
근데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엄청 싸.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 할 정도로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로 더 그렇게 싸게 풀었을 수도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가요?
다른 이마트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그 한번 얘기했던 프란치스카노를 프란치스카노는 꼭 한번 드셔보야 되는 바이스피어고요.
되게 황당한 얘기가 그 오비에서 수입한 거잖아요.
인베브에서.
그 500캔. 근데 또 최근에 며칠 전에 오비에서 그 바이젠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오비 바이젠이 더 비싸대.
진짜?
그 프란체스카는 그 프란체스카노 그 세일 행사가가 1,800원이에요. 500ml짜리 캔이. 근데 오비에서 프리미엄 바이젠 나온 500캔이 2,000원대야. 2,000 뭐 몇십 원이야.
내가 산 거는 프란체스카는 3,000원이었어.
세일 안 할 때 샀고.
그 세일 안 할 때는 3,000원에
지금 1,800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OBA에서 수입하는 맥주를 만 원 이상 사잖아요.
네.
이마트에서.
네.
5% 할인해줘요. 또.
와.
애누리.
이렇게 계속 가격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나라 영국 맥주 별로 들어온 게 없잖아요. 요즘 런던 프라이드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수입을 하지만 바스 맥주가 들어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것도 캔으로.
물론 바스가 옛날에 그 바스는 아니고 근데 브랜드는 가져왔지만 옛날 그 바스 브루어리는 영국 대표하는 엄청나게 역사적 유명하고 크군 브루어리였죠. 근데
그쵸.
지금은 뭐 그 바스는 아닐 거예요. 근데 브랜드는 유지했지만 근데 하여튼 바스를 한번 마셔보는 거는 의미가 있죠. 영국의 어떤 그 A를
저 예전에 병으로 예전에 먹었고 간만에 캔으로 마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몰티하고.
이 혹독인데 혹독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그렇죠.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영국 맥주의 매력을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써니가 이제는 맥주 좀 마셔본 사람이야. 이게 혹독이었던 사람이 잉글리시 페일에이를 딱 마셨을 때 그 맛을 알면 나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그런
왔구나.
느낌이 좋더라고요. 나는 또 은은하게 또 그런 또 몰키한 그런
맥주가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도 한번 리뷰를 써서 올려고 한번 다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비욘드 라이프의 브레인 한샘 오빠의 코너죠.
네.
하나 둘셋 딥인 투 더 비어.
원래 오늘은 캐시를 하려고 했다가 바이스 비어로 바꿨어요. 왜냐면 바이스 비어 제가 먼저 슈나이더도 먹었고 엑스포트 이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저저번 주에 이렇게 여러 모임 좀 나갔는데 바이스비어에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옆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좀 제대로 바이스비어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바이스비어 좀 정리를 했어요. 바이스비어 오늘 얘기를 해봅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얘기할게요. 바이스비어 되게 재밌어요, 원래.
네.
역사적으로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바이스비어의 어떤 이걸 보면 우리 인생에 뭘 좀 알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스토리들도 있고.
그래요.
이 바이스비어를 알면은 유럽 역사도 좀 알 수 있고. 일단은 우리가 바이스비어 뭐 주민 씨는 알겠지만 바이스비어는 이제 독일의 밀맥주를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바이스비어는 보통 우리가 밀몰도 50%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보통 독일에서는 한 60에서 70%까지는 집어넣어요. 50%까지 안 넣고. 그리고 알겠지만 일반 에일 효모를 넣으면 이 독일 바이스비어의 독특한 그 향이 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바이엔스테판 효모나 이런 것들을 쓰는데 효모가 되게 중요한 맥주죠. 그래서 바이스비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보통 밀몰트 50% 이상이 들어간 맥주를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바이스비어를 밀몰트 50%가 들어갔다 다 바이스비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람빅도 50% 이상 들어갔거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바이스비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스타일로 정리를 하면 되고, 용어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이스비어를 얘기하는 게 보통 도고에서는 세 가지가 정도가 있죠. 바이스비어, 바이첸, 바이첸비어, 그 다음에 바이세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이스비어는 영어로 하면 화이트비어, 그렇죠? 화이트비어인데 그 이유는 그 우리가 필스는 우리끼리 나오기 전까지는 맥주 색깔이 다 굉장히 어둡거나 딥 앰버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호박색 그렇죠. 페일 이제 호박색인데 보통 그렇게 어두운 아니면 뭐 둔켈처럼 까만 뭐 이런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밝은 맥주가 있었던 거죠. 바로 바이스비어는 밝은 맥주였어요. 우리 지금 맥주 보면 알겠지만 약간 독일에서 먹는 바이스비어, 그러니까 그 가스토프에서 먹는 바이스비어는 솔직히 약간 앰버에 비슷하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바이스비어 약간 그 이제 약간 뭐랄까? 그렇죠? 뭐 약간 볏짚 컬러도 나는 것도 있고 밝은 뭐 그런 색깔인데, 실질적으로 필스네 우르킬 전에 밝은 비어는 바로 이 바이스비어였어요. 사람들이 보통 그 당시에 다 까만 비어, 어두운 비어만 인 줄 알았는데, 그 19세기 이전에 그 필스네 우르킬 나오기 전에 이 맥주는 되게 밝은 비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화이트 비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영국 사람들이 했으면 페일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독일 사람들은 그걸 이제 화이트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두 번째 바이첸 비어는 윗비어라는 뜻이에요. 바이첸이 이제 영국 독일 말로는 보리라는 뜻, 밀이죠. 밀이란 뜻이기 때문에 윗비어고. 근데 바이첸 비어는 주로 이제 바바리안, 뮌헨 지방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바이세라고 있는데 바이세는 명사형. 바이세도 이제 하얀색 이런 뜻이죠. 여성 명사인 걸로 제가 독어는 잘 모르지만 알고 있는데 보통 베를리너 바이세 얘기했을 때. 베를리너 바이스에도 사워비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것도 밀맥주가 들어간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제 바이스비어, 바이첸비어, 바이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같이 써도 무방합니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이제 바바리안 지방에서는 이제 바이첸비어라고 많이들 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이 세 가지 써 있으면 아 이거는 그냥 밀맥주구나.
그냥 뭐 포터나 스타우트 그때 같은 말이라고 했던 거.
아니야, 용어상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스타일인데 세 가지 용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 뭐 바이스비어, 바이첸비어, 바이스는 독일의 밀맥주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이제 아메리칸 이제 윗비어가 나오긴 하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용어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독일식 밀맥주라고 보시면 되고, 뭐 벨기에 밀맥주는 뭐라 그래요? 위트비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위트비어 갖고서는 독일의 바이스비어 그렇게 안 부르잖아. 그리고 이제 독일의 밀맥주
바이젠이나 뭐 이렇게
바이첸이나 바이스비어 바이스에는 독일의 밀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맥주의 유래는 실질적으로 인류가 처음 맥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보통 인류가 처음에 이제 수메르인이 만들었던 맥주를 시카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카루를 지금 거의 마실 수 있어요. 그 원형 비슷한 걸 못 가요.
시카루.
람빅.
람빅.
람빅이 6000년, 그러니까 기원전 5000년 전에 만들었던 인류 최초로 만들었던 맥주가 람빅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콤한.
왜냐면은 그냥 발효를 했어야 되고, 왜냐면 처음에 빵을 만들다가 맥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모리와 그렇죠? 밀이 같이 있었던 빵이 나왔던 맥주이기 때문에 그렇고, 람빅도 보통 지금 50% 이상 밀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밀맥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고유의 스타일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류 초기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먹는 바나나 향과 정향이 있는 이런 밀맥주, 독일식 밀맥주는 바바리안 지방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언제 시작됐냐? 모르죠, 뭐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시작됐겠지?
몇백 년 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밀맥주를 이제 관리, 양조장을 네. 만들었던 데는 네. 바바리안 지방의 이제 비텔스바크라는 가문이에요.
비텔스바크.
그러니까 그 가문은 뭐냐면 이제 바바리안, 독일의 밑에 바바리안 지역의 영주구.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일이 지금처럼 이제 독일 제국이 아니었잖아요. 네. 다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었던 이제 국가 영주 국가였는데 이제 바바리안 지방에서 먼저 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스타일이 이제 처음에 1269년에 루드비히라는 백작이 이 바바리안 지방의 첫 브루어리를 시작하는데 당시에는 이 뮌헨 지방의 맥주가 정말 그지 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맛이 없었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쪽에서 먼저 비텔스바흐 가문이 1180년부터 이제 1918년까지 다시 들었던 가문인데 그 가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맥주에 대한 브루어리 이런 것들을 관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맥주 순수령. 왜냐하면 그때 맥주가 독일 맥주 이 바바리안 쪽 맥주가 정말 뭐 사람 새끼 손가락도 넣고 발톱도 넣고
그때 막 이렇게 소 그 고환 이런 것도 넣고
아 맞아요.
하여튼 별걸 다 넣고 근데 그 당시 역사가 되게 재미있는 역사가 많은데 뭐 나중에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마녀 그 옛날에는 맥주를 만들던 사람이 다 여자였잖아요. 지금 주미 씨가 원래 정통이에요. 원래 여자들이 만들어서 에일하우스라고 많이 운영을 해서 이제 과부들이 많이 만들었고
과부들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맥주 만들 팔아야 되는데 뭐 남자도 꼬시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주모
에일하우스에서 만들었던 여자들이 마녀로 많이 해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 역사가 갑자기 제 어깨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죠?
근데 이때 당시에 맥주를 만들었는데 뭐 맥주 뭐 없잖아 막 사람 진짜 사람 새끼 시체도 넣고 막 이랬대요.
와.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맥주 순수령이에요. 1516년에 비레림 4세가 그걸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맥주를 먹고 워낙 약초를 넣는 독초를 넣어가지고 뭐 죽기도 하고 막 환각도 일으킨 이런 술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비레림 4세가 이제 맥주 순수령을 한 거죠. 그래서 물하고 그때 홉이 아니었고 이제 물 이제 효모 아니 그러니까 물 홉 그다음에 그 메가 보리
메가.
보리라고 했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이제 20세기 넘으면서 다시 바뀌죠. 이제 물 홉 이제 효모 메가로 바뀌죠. 그 당시 이 당시엔 보리였어요. 했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 네 가지만 되면 밀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에. 밀이 들어가면 맥주 순수령 위반이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맥주 순수령에 밀 맥주는 제외를 시켰어. 그 이유는
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맥주에 이렇게 밀이 들어가는 게 뭐 특별한 큰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건 제 생각이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그냥 관심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 맥주 만들긴 만들었지만 밀 정도 들어가는 거는 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밀맥주는 이 맥주 순수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맥주 순수령을 만들었을 당시에는 크게 이슈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1516년에 맥주 순수령을 만들었는데
네.
1920년에 데겐부르거라는 그런 집안에
네.
이 영주가 밀맥주 양조권을 팔아요. 독점권을 줘요. 그러니까 별 관심 없는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데겐부르거가 그 밀맥주 독점 생산권을 가진 다음에 아주 괜찮은 밀맥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 밀맥주가 잘 돼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해요. 데겐부르거 가문이. 근데 이걸 딱 보니까 1553년에 그 다음에 알브레히트 5세가 딱 보니까 우리가 준 독점권을 갖고 돈을 잘 버네? 그래가지고 얘네 데겐부르거한테 이 알브레히트 5세 영주가 야, 너 세금 많이 내. 그러니까 데겐부르거에 있는 그 지금은 한스 지그먼트라는 그 이제 사람이 나 싫어 하고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근데 죽어요 바로 한스 지그먼트가. 그러면서 바로 게임 오버가 돼. 그래서 바로 데겐부르거에 있던 그 밀맥주 양조권이
네.
이 영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가 소유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제 그 이 당시에 그 당시 유럽의 가장 큰 그 이슈가 뭐였냐면 이게 30년 전쟁이라고 아시는 분은 알 텐데 이게 발발을 하고 근데 그때 독일 전 유럽이 막 격랑 속으로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예. 독일을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이 아니었지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었었는데 거긴 애들이 싸움의 주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변국끼리 싸우는데 독일에서 싸우기 시작해. 독일이 황폐가 됩니다. 이제. 남자들 다 죽고 뭐 작물도 못 키우고. 그래서 원래는 이 뮌헨 지방 바바리아 지방이 와인도 되게 유명했던 곳이에요. 네. 네. 와인 키우기 되게 좋은 곳이고. 근데 포도밭이 싹 날아가 버려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뮌헨에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해요. 아, 와인은 못 만든다. 맥주 만들자. 근데 그 당시에 비레르 모세라고 다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맥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그 영주였어요. 굉장히 큰 영주여서 맥주를 너무 좋아하는데 맥주가 못 만드는 거야, 뮌헨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맥주를 수입해다 먹는 거 어디서 먹냐면 아인베크 지방에서 맥주를 수입해다 먹어요.
네.
아인베크 지방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맥주
알아야 되는 지방이죠. 복비어의 원조인 곳이에요.
복비어의 원조.
아인베크에서 베크가 복으로 넘어가죠. 원래 그래서 아인베크 지방이 복비어의 원조인 곳이고 라거죠.
아인베크.
높은 도스의 라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인베크에서 맥주를 계속 수입해다 먹는데 비싼 거야. 열받은 거야. 아이씨, 야, 우리도 하나 만들어. 만들어서 막 기술 투자를 합니다. 네. 이 사람도 만든 게 뭐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호프브로이 하우스예요. 비레르 모세가 호프브로이 하우스를 1589년에 만들어요. 그 이유는 맥주를 계속 사다 먹으니까 네. 돈이 드니까 그쵸. 야, 하나 만들어 해서 그래서 호프브로이 하우스가 왕실의 맥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뮌헨의 대표적인 맥주죠.
그래서 그 왕실의 맥주라고 얘기하는 브랜드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주가 직접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양주장을 건립하게 되는 거죠.
아직도 팔잖아요. 되게 예, 유명하죠. 뭐,
그냥 그래요. 집이. 가봤는데.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 호프브로이하우스가 이때 생기는 거예요. 빌리 모세. 근데 실질적으로 이 호프브로이하우스를 격상시킨 사람은 바로 막시밀리언 1세라고 그 다음에 영주예요. 이 사람은 똑같이 아빠랑 아버지랑 똑같이 맥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호프브로이하우스가 원래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밀맥주도 만들고 많이 있었는데 확장시키고 또 하나는 아인베크의 유명한 양조자를 스카웃을 합니다. 호프브로이하우스로. 그래서 이 뮌헨 맥주의 질적인 향상을 일으킨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뮌헨 맥주는 맛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호프브로이하우스 만들어지고 유명한 양조자를 스카웃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발전이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막시 그때 약간 30년 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 밀맥주를 만들어서 팔면서 군자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돼서 나중에 이 바바리안 지방이 이 선제 국가라고 이제 황제 국가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 맥주 지금 이 바이스비어의 역사는 거의 그 뮌헨 맥주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뮌헨이 맥주가 굉장히 유명하고 프라이드가 갖게 된 근간이 여기서 바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잘 나갔던 바이스비어도
네.
슬슬 이제
시들시들 사양세를 또 타기 시작하는군요.
모든 맥주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맥주가 그렇게 그런데 이 맥주가 이 영주 그러니까 이 황제권 그러니까 영주가 1789년까지 이 양조권을 독점하게 돼요. 밀맥주 양조권을. 그런데 19세기 들어서 점점 바이스비어가 인기가 없어지는 거야. 아무도 안 사 먹어. 왜냐? 필스 우르켈 때문에.
필스 우르켈.
예, 이 필스 우르켈이 여러 맥주 다 죽였어.
나오는군요.
황금빛 라거 맥주 나오면서 이게 더 맛있는 거야. 막 청량감도 있고 색깔도 이쁘고 바이스비어가 점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스비어 이 양조권을 더 이상 유지하기가 싫어서 팔려 그래요. 뭐 야, 빨리 가져가. 밀맥주 만들 수 있는 권리 줄게. 아무도 안 사. 그런데 예. 이걸 사간 사람이 누구냐?
슈나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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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로 슈나이더가 나와요. 그 게오르고 슈나이더가 1872년에 정말 인기의 바닥인 밀맥주 양조권을 자기가 사요. 그러고서는 자기 스스로를 밀맥주 스페셜리스트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밀맥주 아무나 알아주지 않는 밀맥주에서 애정과 막 그 엄청나게 들여요. 아무도 안 만들고 먹지도 않는데. 1960년까지 슈나이더는 되게 고난의 행군을 걷지만 이때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바이젠복, 뭐 바이젠도펠복, 바이젠도펠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스복, 아르헨티누스 아이스복, 그다음에 바이젠복은 그 아르헨티누스 탭식스 이게 원조예요 슈나이더가 만들기 시작해요. 슈네더가 그러다가 이제 1960년에 이상의 거짓말같이 밀맥주 인기가 갑자기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네.
그 한 가지 썰이 뭐냐면 그 독일 의사인가가 독일에서 방송을 했는데 네. 이 밀맥주에 들어있는 효모와 뭐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건강이,
건강이 좋다.
특히 여성들의 피부와 뭐 이런 뭐 생리불순 이런데.
지난번에 그 스타우트 내용이랑 또 똑같네요. 오, 임산부에게 좋다. 오, 오.
그러니까 갑자기
마케팅 얘기. 아. 또.
밀맥주가 독일에서 그 저기 그 MS 그 마켓쉐어 3%도 안 됐는데 60년대가 지나면서 갑자기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건강을 참 많이 챙겨.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슈나이더가 이제 계속 유지했던 그 바이스비어 시장이 커지면서 예. 뭐 이제 뭐 파울라노니 파울라노는 원래 도펠복 그냥 도펠복의 원조 뭐지 원래는 바이스비어는 원래 주생농품이 아니었어요.
살바토르.
네, 살바토르가 원래 그랬지 뭐 그다음에 뭐 에딩거 뭐 이런 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바이스비어는 바바리안 맥주 전체 바바리안 맥주 시장의 30% 전체 독일 시장의 한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이제 에딩거, 파울라너, 바이언스테판, 프란체스카노, 뭐 슈나이더 이렇게 5대 하고 슈나이더는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자기네들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생산량을 크게 안 늘리는 그러면서 퀄리티를 높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스비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슈나이더가 여러분들이 드실 때 별거 아니시라고 느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슈나이더를 드시면 그 바이스비어의 그 원형들을 좀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탭7.
오늘 또 이렇게 또 엄청난 걸 또 배워가네요.
탭7, 탭6 뭐 이런 것들 네. 드시면 되고
전에 탭5는 전에 얘기했듯이 약간 브루클린 브루어리랑 약간 콜라보한 커피한 또 바이스비어죠.
그, 탭 X, 탭 10이 아니래요. 탭 X는 익스페리멘탈의 X고 실험적인 맥주를 양조하는 그래서 슈나이더가 굉장히 전통과 프라이드 생각하지만 한쪽으로는 네. 굉장히 실험적인 어떤 시도들을 많이 하고 한다. 물어봤어요. 왜 하냐? 그러면 했더니 네. 인기가 좋으면 이걸 나중에 정규 라인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어떤 일종의 테스트 뱉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탭 X는
약간 시즈널로 하다가 이제
한정 리미티드.
리미티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입되어 있잖아요.
네, 케그도 들어오고 있고요. 네. 한번 슈나이더 맥주를 드실 때는 이런 역사를 한번 네. 생각하면서 드시면 좀 남다를 것 같고.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바이스비어의 그 이제 소믈리에로서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바이스비어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바나나향?
바나나 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바나나 향이 그다음에 정향. 정향이 나는데 정향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향신료예요.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정향은. 근데 정향이 나는 게 독일 바이스비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단백질 그 레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효모가 되면서 그 이제 뭐 페룰산이 이제 변하면서 뭐 바이닐 뭐 뭐라 그래? 바이닐 뭐 이렇게 쿠아이콜 뭐 이렇게 변하면서 나는 향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쨌든 바나나 정향, 그다음에 이제 그린 애플 향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브로니까 잘 아시겠지만 단백질 레스트를 보통 많이 하죠. 그죠? 밀이 있어서 보통 44도에서 한번 레스트를 시킨 다음에 이제
44도에서
예, 보통 진행이 되고 효모가 좀 이제 독일의 이제 각 양조장의 효모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같은 바이스비어지만 양조장마다 좀 향이 조금씩 뉘앙스가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풍부한 탄산. 탄산이 굉장히 많죠. 그거는 이제 헤페바이스비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병내 발효, 2차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고 대신에 그 한번 필터링 된 걸 뭐라 그러죠? 바이스비어 중에서 헤페바이스비어 말고
헤페바이스 말고
지금 그 무슨 학교 왔네. 수업 분위기야 이거 지금.
아, 나 알았는데.
큰일 났다.
뭐라 그래. 크리스탈 바이스, 그죠? 네, 크리스탈 바이스. 그거는 한번 이제 우리가 효모로 걸렀기 때문에 투명하고 굉장히 투명하고 색깔도 밝은데 그거는
크리스탈 바이스는 과연 슈테판이 팔지 않나요?
팔고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다음에 아브로콘가 뭐 그것도 팔고 있고 있어요 몇 군데. 네. 근데 그것 마시면 효모 향이 좀 덜 나고 좀 깨끗하고 네, 탄산이 네. 있는데 원래는 탄산은 그거는 다시 강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보시면 되고 풍부한 탄산이 있고. 또 하나 풍부한 헤드. 헤드가 굉장히 풍부하죠.
맞아요.
그 이유는 단백질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
헤드의 원리, 진짜. 우리가 폼이 있잖아요. 폼의 원리는 뭐냐면 단백질과 단백질 콜로이드, 저분자 단백질이에요. 고분자 단백질을 걸러내잖아요. 저분자 단백질과 폴리페놀. 이 탄산과 만나서 올라오는 게 폼이에요. 그래서 탄산이 많으면 폼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또 콜로이드 단백질 분자가 많으면 이 헤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바이스비어의 특징은 큰 굉장히 많은 헤드를 하고 있어서, 우리 잔이 약간 이렇게 호리병처럼 요은 잔은 뭐냐면 헤드도 같이 포함하면서 그 바이스비어의 독특한 향을 모아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스비어 잔이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바이스비어는 대표적인 여름 맥주입니다. 썸머비어예요.
근데 바이스비어, 바이젠 맥주, 밀맥주는 산화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브루잉 하기에도 되게 힘들고.
일단은 그 독일식 바이스비어를 맛을 내기는 게, 저도 홈브루잉 해봤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솔직히 얘기해서 크래프트 비어 중에서도,
그러니까 윗비어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되게 산화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만들자마자 원배치 하자마자 드래프트를 먹었을 때는 되게 맛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점점점 갈수록 레진 맛?
야, 보관을 잘해야지 그러면.
아니 되게 많이 느껴서 저뿐만이 아니라 왜 이런 맛이 나지? 그래서 항상 물어봤더니 브루잉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는 산화가 되면서 그런 맛이나 향이 좀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스비어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크래프트 신이나 아니면은 홈브루잉에서 만들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효모도 구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 향을 내기가 쉬운 것 같지 않고, 재미있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은 정향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윤정훈
이사님한테 이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우리 블루문이나 아니면 또 뭐 있죠? 미국 윗비어가
거의 뭐 블루문이지.
그렇죠. 블루문이 거의 블루문이 대부분이잖아요.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니면 그레이트 화이트 뭐 이런 거.
정향이 안 나요. 그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정향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드는 밀맥주는 그걸 약간 감안하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맥주를 바이스비어라고 부르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브루클린 헤드브루어인 뭐 가레드 올리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미국 맥주 밀맥주는 윗비어라고, 아메리칸 윗비어라고 해야지 바이스비어라고 부르는 건 어폐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바이스비어는 레몬을 또 껴서 먹죠. 그래서 좀 다른 걸 아셔도 좋겠고, 미국에서
레몬이나 뭐 오렌지,
라임 라임을 이렇게 껴서 먹는데 라임 섞은 것도 있고, 괜히 그것 때문에 독일 가서 바이스비어 하면서 라임 왜 안 줘요 하면은 개망신 당합니다.
쟤 뭐야?
얘 뭐야? 왜 무식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국식 윗비어와 독일식 바이스비어를 좀 구별하는 것도 재밌다.
네,
이렇게
그러네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노비언 라이프 시즌 2 8회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시간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엄청 빨리 가네요.
지금 오바가 됐네요, 항상. 우리는 오바에.
몇 개는 드렸어, 괜찮아.
괜찮죠? 벙커 사운드.
비싼 맥주야.
아무튼 저희 되게 괜찮은 스튜디오에서 처음 녹음을 해봤어요. 오늘 소감 어떠세요? 주미 언니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저 긴장해갖고 아까 맥주 먹다가 목에 살에 걸려갖고 기침하냐고.
또 엊그저께 뭐 창포 맥주도 만드시고 막.
아, 창포 맥주. 네. 아, 1등 먹고 싶었는데 네, 좌절됐습니다. 그래도
그
뭐.
맥주는 언제 맛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러네요. 제가 갖고 온다는 게 깜빡했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꼭 갖고 오겠습니다. 아, 지금 네. 에이징 열심히 시키고 있으니까요.
창포 맥주 완전 기대되고요. 네.
창포.
창포.
제가 여름 맥주로 좀 빚어봤는데 네, 한번 맛보시고 네,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진행자가 또
네.
팟캐스트 청취자들한테 이제 선물을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네. 팟빵에 너무 글을 안 올려주세요.
아.
우리가 너무 안 올리는 거 아니야? 방송을?
아니야.
아닌가?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예약도 하고 막 이렇게 올리는데 많이 생각보다 피드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누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점점점 갈수록 많이 다운받고 스트리밍해서 많이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홍보가 좀 필요하겠네요.
아니, 우리 팟캐스트는 이렇게 바로 하면 듣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이렇게 계속 누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듣시거나 시즌 1부터 다시 천천히 듣고 듣다가 뭐 다시 다운받거나 막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비어 기스 오빠 좀 얘기해 주셔야죠.
아, 뭐 잔선물은 뭐 드리고요. 뭐 봐서 드리고. 아, 그다음에 저기 그 이한철 씨 샤인 CD가 하나 또 있어요. 그거
아직도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나나랑 그거 하나 드리고 또 하나 또 들어온 게 있죠.
아, 예. 최근에 들어온 게 있죠. 서울 국제 음식 영화제.
아, 가고 싶어.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음식 영화제.
아, 너무 가고
네.
싶어.
음식과 관련된 영화를 한 30여 편을 4일 동안 어디에서 네, 7월 9일부터 12일까지 목금토일이고요. 그 4일 동안 그 이수역 있잖아요.
이수역.
이수역 근처에 아트나인 메가박스라고 예술 영화 많이 상영하는 데요.
아, 가고 싶다.
네, 거기서 서울 국제 음식 영화제 티켓을
몇 분?
몇 분이요?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몇 분이라고 딱 하기에도 뭐하고.
아, 그 정도로 충분히
있나요? 지금 뭐 피드백을 보고서 네. 팟빵 게시판이나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네. 남겨주시는 글 한해서 네. 저희가 추첨을 해서
네.
아, 또 추첨이 보내드려요.
나름 추첨인데 올리면 다 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되게 괜찮은 시도에 네. 영화제인 것 같아요.
싶어요. 네. 나도 가고 싶어.
음식에 관련된 영화가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구나.
재밌겠네요.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미슐랭 관련 다큐멘터리도 있고.
나도 갈까?
그런 네 되게 뭐 만찬 뭐 옛날 뭐 포도밭의 후계자 막 이런 영화도 있고
사이트에서
심야 식당도 최근에 상영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고 있고요. 되게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행사 그 스케줄도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볼 수 있나요?
네, 곧 나와 있는 것 같. 얼마 전에 팜플렛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서울 국제 음식 영화제 포털 사이트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영화 라인업이 뭐가 있는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티켓을 드린다는 거.
네, 네.
서울 국제 음식 영화제 7월 9일에서 12일까지 하고 있는
네.
처음 영화제.
네, 네, 솔깃하네요.
초대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공간 막
네.
저희가 렌트했지만 좀 오바됐는데 저기 버블껌 사운드
네.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시즌